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이 남아있는 시리아의 팔미라시를 장악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ISIL이 어젯밤 시리아 정부군과의 전투 끝에 2000년 역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 팔미라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이 팔미라의 유물들을 훼손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시리아 문화재 당국자는 ISIL이 팔미라에 진입하기 전에 수백 점의 조각상 등을 옮겼지만 크기가 큰 유물들은 옮길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와 유엔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ISIL로부터 문화유적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ISIL은 올해 초 이라크의 유적지를 장악한 뒤 고대 유물들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에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을 비행하지 말라며 8차례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어제 미 해군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이 해당 상공을 통과할 무렵 여기는 중국 해군, 여기는 중국 해군, 빨리 나가라 라는 내용의 영어 무전을 받았다고 이 항공기에 동승했던 취재기자의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CNN은 당시 미 해군 초계기는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산호초 군락 상공인 국제공역을 4,500m 고도로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며 이곳은 중국 본토 해안에서 거의 1,000km 떨어진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한 세계 주요국 정상회의 참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다음 달 독일 바바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배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가 국제법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한 주요 8개국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해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는 2022년 월드컵 대회 개최국인 카타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여건 개선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150만 명에 대한 개혁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코카콜라와 비자카드, 아디다스 등 월드컵을 후원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어제 성명을 내고 카타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계속 유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타르 노동사회부는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며 노동감독관 수를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개선했으며 노동법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튀니지의 베지카이드 에셉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튀니지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튀니지는 지난 2011년 시민 봉기로 장기 독재 권력을 몰아낸 뒤 지난해 12월 역사적인 민주적 선거를 통해 에셉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 튀니지인의 미군 병력 증강과 경제 지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9일 남부 산타바바라시 해안가에 매설돼 있던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레퓨지오 해변에 다량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주 당국은 송유관을 차단하기 전에 이미 10만 갤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약 2만 1천 갤런가량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유출된 기름띠가 해안 15km에 달하며 현재 6천여 갤런의 기름을 수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과 호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내부 정세 불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 거부 등 일련의 도발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타격 수단 소형화, 다중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이 무산됐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행동과 내부 정세 불안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호주 외교장관이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와 내부 정세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불안정한 내부 정세가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 장관은 비숍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와 영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며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연이은 도발적 행동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위성발사 공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 거부 등 일련의 도발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양측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비숍 장관은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도 북한에서 비롯된 영내 불안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발 위기는 영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가능한 대화를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지난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돌연 철회하는 등 긴장 고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영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예비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고 이 은행이 설립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올 하반기 호주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타격 수단 소형화, 다중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Regarding that specific claim of miniaturization, we do not think they have that capacity.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ut we do know they're working on developing a number of long-range missil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미국의 동맹, 동반국들을 위협하게 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행정부가 아태 지역과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하는 건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why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to improve regional and homeland missile defenses and continuing to work.
또 패트릭 벤트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일축하고 대신 미사일 개발에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미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백악관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분석을 보면 핵심인 핵무기 소형화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두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어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란 게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고위 사령관들은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윌리엄 코트니 미 북미 항공우주 방어 사령관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코트니 사령관은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면서 일정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코트니 사령관 외에도 커티스 스캐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또 세미얼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달에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들 일선 지휘관들의 발언 내용을 공식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백악관이 이번에 성명을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적의 무기체계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기 능력을 과시할 때까지는 이를 현존하는 능력으로 공식화하지 않는 거죠.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 당국의 이런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벤의 선임 연구원은 어제 저희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64년에 첫 핵실험을 한 뒤에 불과 2년 뒤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미국은 오래전에 10년 정도, 러시아는 7년 정도 걸렸던 예를 보면 이보다 훨씬 지난 뒤인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한 게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9년 정도 됐으니까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9년 정도면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전문지죠. 이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지난달 분석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넷 연구원은 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외국의 지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인 과학자들이 북한의 개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옛소련의 많은 과학자들이 냉전이 끝난 뒤에 일자리를 잃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일부가 돈을 받고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북극성 1호의 기반이 옛소련의 R-27SSN-6을 개량한 무수단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R-27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핵미사일은 통상적으로 중장거리용으로 탄도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탄두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낙하하면서 수천도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목표물을 제대로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북한은 이런 독자적인 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란 겁니다.
만약에 일부 전문가들 추정대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췄다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R-27의 사거리를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즉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미 본토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더 위협적이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소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주장했던 정밀화, 지능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성능과 정확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많은 시험 과정이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무척 떨어진다는 거죠.
네, 앞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성명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체 조선의 군력 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또 하나의 일대 장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잠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 들어보시죠.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이다.
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SLBM 개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미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 부의장은 지난 19일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But if they're eventually able to do so, it will present a hard to detect.
위너필드 부의장은 특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이 다행히도 자신들의 주장을 통상적으로 믿게 하려는 북한의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들의 능력만큼 진전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런 시험 발사를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 판독 결과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미사일 사출 시험 장소의 거리가 비현실적으로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목숨까지 그 감안하면서 그 앞에서 가까이 보지 않았다면은 네. 그 실험을 이루어질 수 않았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다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독일의 항공우주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사진에 나오는 미사일과 수면에 비친 그림자가 나란하지 않고 또 여러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들과 또 미사일의 연기조차도 다르다면서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끝으로 북한이 왜 이 시점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 하는 걸까요?
그 나라 안팎으로 여러 목적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함을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억제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확산 금지조약 NPT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만을 현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국제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보상은 결코 없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곤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세계 주요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반 총장이 북한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르크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반 총장의 방북 불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d had a series of communications including through the DPRK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앞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반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북한이 갑자기 반 총장에게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하크 대변인은 반 총장이 북한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가 유엔 고위 인사를 초청해놓고 막판에 마음을 바꾼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외교 관례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 주요 언론들은 20일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돌연 철회한 사실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이고 지난 1993년 부드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 이후 유엔 수장이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해도 특별히 얻을 게 더 없다고 판단하고 돌연 방북 허가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꽉 막혀 있는 대외 관계에서 돌파구를 모색한 적은 있지만 반기문 총장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입장만을 전달할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AFP통신도 유엔 사무총장이 20여 년 만에 북한 땅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드로스 갈리 전 총장이 방북했을 때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반 총장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고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흔치 않은 외교적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 한국 외교장관을 지낸 인물이라며 당시 북한 핵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합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thing is so very critical of North Korea given the reported execution of the defense minister and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처형설과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을 맞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며 북한 지도부가 반 총장에게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하루 만에 돌연 철회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갑작스럽게 철회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몹시 궁금해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북한의 그 갑작스러운 변덕스러운 외교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의 좀 성급한 그런 성격이나 정책 결정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서울 방문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방북 개성공단에 오는 것을 허용은 했지만
네.
속내로는 많은 부분이 이제 불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반기문 총장의 발언을 구실을 삼아서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까요?
지금 그 안보리 결정을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방기문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그리고 외무성 또 저 뭡니까 적십자위원회 모두 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이 좀 서울에 쏠려 있는 모여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원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핵과 관련된 그런 것들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 그 뭡니까 발사 시험도 했죠.
네네.
바다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보고 또 유엔과 관련돼서는 역시 북한 인권 압박 그리고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안보 위협들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왜 북한이 방북 허가를 한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목적들을 실현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선 유엔을 무대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한 그런 북한 인권 압박들을 좀 수그러뜨리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도 좀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상황을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북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계기로 또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대남 관련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아마 대남 그 공작 그런 쪽에서 스크리닝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있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컨트롤하려는 자기들이 용량을 미치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북한의 반총장 방북 무산과 관련해서 한국의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떤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외국 수반들하고의 약속이나 같거든요.
네.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국제적인 이미지, 외교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갑작스러운 취소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고 큰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북한 당국이 정상적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최근에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이민부력 부장 처형 사건이라 할지 그것도 러시아로 김정은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발표한 그날에 이제 처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고 외부에 매우 안 좋은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인데 그것이 이제 연달아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의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 불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반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철회한 직후에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위협 수위를 또 높였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그 김정은 체제 들어 엘리트 특히 당 간부들에 대한 그런 압박과 처벌, 감시 그리고 처형까지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지금은 군 쪽으로 이제 타겟을 돌리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한 그 김정은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책 결정, 그 처벌 과정에 이제 따르는 그런 살아남기 위한 엘리트들의 몸부림, 그 부서들 사이의 충성 경쟁, 이런 것들이 좀 과열 양상이고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정은이 또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줬겠죠. 그래서 아마 관련 그런 기관들이 연이어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께서는 북한이 최근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과 같은 이런 그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고립 상황이 많이 악화됐죠. 중국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거기에 대한 출로를 이제 러시아 쪽 그리고 일본하고의 그 납북자 문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는 척하면서 이제 출로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여의치 않죠. 러시아에 가지도 못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그런 충분한 경제적인 그런 실익 이런 것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그 뭡니까 내치에 좀 더 큰 힘을 썼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압박 그리고 긴장 격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정책 변화를 좀 압박하고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잇단 강경 행보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돼갈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현 정부도 사실 이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 잘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면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메시지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위험한 행태들, 불안정한 행태들이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 그런 처방 이런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북한의 그 도발적인 행위들에 이제 책임을 묻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여론을 좀 확산시키고 좀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따르는 그런 작지만 필요하고 꼭 이제 그 세심한 부분들 약자들을 돌봐주거나 이제 병자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유엔 사무총장 방북 허가 철회 배경과 남북관계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영국 외교부의 대북 공적 개발 원조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2014-2015 회계연도 3분기까지, 즉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적 개발 원조 지출 현황 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해 16,000파운드, 미화로 약 25,000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에 41만 파운드, 미화로 약 63만 5천 달러의 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원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영국문화원의 영어교육과 북한 관리들의 영국 초청, 북한의 아시아 장애인 청소년 경기대회 참가 지원,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의 영국 방문 등 총 12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쉐보닝 장학금 지원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외교장관 관저 이름을 딴 쉐보닝 장학금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잠재적 미래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 정부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4명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한국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전년도에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비판적 교류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 상공에서 정찰 비행 중인 미 해군기에 대해 중국 해군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시리아의 주요 도시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시리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미국 정부가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에 경고를 보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의 기자가 미 해군의 첨단 정찰기인 P-8A, 이 포세이돈 정찰기의 남중국해 정찰 임무에 동행을 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 중인 스프레틀리 군도 상공에 접근하자 중국 해군이 여러 차례 강력한 어조로 물러나라고 직접적인 경고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경고에도 미 해군 정찰기가 곧바로 물러나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계획된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국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보냈는데요. 중국 해군은 처음에 영어로 경고 무선을 보냈습니다. 중국 해군임을 밝히고 차분하게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군 정찰기 조종사가 국제 영공을 국제법에 따라 운항 중일 뿐이라고 거부하자 중국 해군은 군사 경계구역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당장 물러나라고 소리를 치고 강력한 어조로 반복해서 경고했는데요. 총 8차례 경고 무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군 정찰기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마치고 해당 상공에서 나왔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겠는데요. 문제의 해역이 어떤 곳입니까?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특히 이 스프레틀리 군도도 남중국해에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난사군도라고 부르고요. 중국 외에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또 타이완까지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유권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2년간 이 스프레틀리 군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암초 주변에 넓게 인공섬을 조성하고요. 여기에 활주로와 부두, 유류 저장고, 막사 같은 이제 군사시설로 보이는 그런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 목격됐고요. 지금도 건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이 건설한 7개의 인공섬 넓이는요. 미식 축구장 1,500개, 일반 축구장 1,100개 정도의 매우 넓은 규모인 겁니다.
네.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과 군사시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플래틀리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해왔고요. 중국이 인공섬을 근거로 영유권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활주로 건설을 마치고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에 필리핀 전역이 작전 범위에 들게 된다면서 심각한 안보 우려, 또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고요.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구조물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또 중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해당 해역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의 정찰 비행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미군 당국자는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해당 해역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정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정찰 비행이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에도 공개를 한 것인데요. 미국은 이를 통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관련 국가, 미국을 뜻하죠. 이 관련 국가는 중국의 명백한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미군 당국자가 군함과 군용기를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 해역과 상공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을 때도 이 도발적인 발언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었고요. 또 중국 해군은 지난달에는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 상공을 초계 비행하던 이 필리핀 전투기에도 처음으로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지난 주말 이라크 요충지 나마디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리아에서도 고대 유적지 팔미라를 완전 장악했다는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으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던 ISIL이 오히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다시 점령 지역을 늘리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ISIL은 이 고대 유적지가 있는 팔미라 전략적인 요충지기도 합니다. 이곳을 네. 장악했고요. 또 시리아의 군사시설도 손에 넣었는데 이곳에는 시리아군의 최대 무기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요. ISIL이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시리아 영토에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팔미라에서 ISIL의 유적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팔미라는 네. 중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대 도시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유산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고대 상인들의 휴식처였고 1세기와 2세기 고대 로마 건축물이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ISIL은요 이슬람 문명 이전의 유적들은 야만적으로 파괴해서 충격을 줬었습니다. 이런 고대 유적 파괴를 선전선동에 이용하고 또 약탈한 유물을 암시장에 팔아서 수익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이 고대 유적이 있는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이 팔미라에서도 그런 만행을 저지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앞서 팔미라가 ISIL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자 운반할 수 있는 유물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건축물과 대형 유물 등 중요한 유물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팔미라 유적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팔미라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미라에는 시리아군의 최대 무기고와 활주로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이 있고요. 군 수용소도 있습니다. ISIL은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이런 군사시설도 손에 넣었고 또 인근 유전 지역까지 확보하게 됐고요. 또 이 팔미라가 여러 이 중요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리아 주요 도시나 또 이라크 국경까지 있는 보급로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리아군은 이 팔미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ISIL에 내주고 퇴각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이 앞서 시리아에서 ISIL이 점령했던 곳은 다른 옹군파 반군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던 곳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직접 방어를 하고 있던 주요 도시가 ISIL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국제뉴스의 머릿기사는 이것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리아군의 방어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리아군은 ISIL에 비해서 계속적인 보급과 또 무기를 갖췄음에도 팔미라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ISIL은 이 자살폭탄 공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시리아군의 방어망을 무너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편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시리아에서 이 시리아 정부군을 돕던 시아파 민병대가 위기에 처한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라크 북부와 서부로 대거 이동했는데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세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ISIL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지상군 파병을 통한 군사 개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ISIL이 이라크 라마디를 장악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특히 이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대응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력 사용권을 의회에 요청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올 초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승인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당시에 승인한 내용은요. 지상군 병력의 경우에 제한적인 개인만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지상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고요. 최근에 내년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이 공화당 상원 린지 그레이머 의원은 만 명의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백악관은 여전히 지상전투는 이라크 정부군이 주도하고 미국은 공습 지원에 주력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요, 이미 백악관과 의회가 앞서 무력 사용권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인데 베이너 의장이 이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은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이라크 상황 또 ISIL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마디가 속한 안바르주에서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기에는 지역 부족들에 대한 군사 훈련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미군 지상군 파병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빠져있는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어제 빈라덴의 은신처 등에서 입수한 문건 100여 건과 미국 정부의 관련 자료 등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빈라덴 또 알카에다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눈에 띄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빈라덴은 미군에 의해 사살되기 직전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다시 감행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다른 알카에다 인사들이 9.11 같은 외부에서의 대규모 테러보다는 미국에서 자생적인 테러 세력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이었고요. 또 빈라덴은 이 앞서 저희가 다뤘던 소식에서 나왔던 ISIL과도 생각이 달랐는데 이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면 더욱 많은 적의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고요.
네.
또 이 ISIL이 원래 이 알카에다의 연계 세력이었지만 이런 사이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알카에다와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됐죠.
자, ISIL과 빈라덴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네.
빈라덴이 은신처에서 읽었던 미국 서적들도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뭐 널리 알려진 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미국 기자 바브드 워드가 쓴 오바마의 전쟁들, 또 미국의 석학 놈 촘스키가 쓴 패권이냐 생존이냐, 또 이 흥미로운 것은 이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의 오사마 빈라덴이 읽은 책 중에 미국 9.11 위원회가 쓴 9.11 테러 보고서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38권의 영어 서적이 이 빈라덴의 은신처에 나왔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음모이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빈라덴이 이런 음모이론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군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까?
빈라덴은요, 미 정보당국이 자신의 전화나 이메일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흔적도 곳곳에 나오는데요.
네.
이 알카에다 대원에게 쓴 이메일에는 만약에 미국 정보당국이 이메일을 읽더라도 이 알카에다에 해가 되지 않는 내용만 적어라. 그러니까 미국 정보당국이 이메일을 읽을 것을 감안하고 이메일을 쓰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또 떨어져 있던 가족들에게도 이 도청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옷이나 책, 뭐 여러 가지 다른 개인 소지품에 도청 장치가 붙어 있는지 항상 살필 것을 주의하고 있고 또 그런 도청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되면 미국 무인기의 공격을 받을 것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살되기 몇 달 전에 사살된 장군소인 파키스탄의 은신처를 떠날 생각도 했던 것으로 이 메모 등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오후는 구름이 조금 끼고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 오후 모두 맑겠고 최저 14도 최고 26도, 강계도 맑고 최저 11도 최고 28도, 해주 개성 두 도시 모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3도 최고 29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는 27도, 함흥 장진 모두 맑고 함흥은 최저 14도 최고 31도, 장진은 최저 4도 최고 22도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5도. 선봉은 맑고 최저 13도, 최고 20도. 원산도 맑고 최저 17도, 최고 30도로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역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이 남아있는 시리아의 팔미라시를 장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이 어젯밤 시리아 정부군과의 전투 끝에 2000년 역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 팔미라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이 팔미라의 유물들을 훼손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문화재 당국자는 ISIL이 팔미라에 진입하기 전에 수백 점의 조각상 등을 옮겼지만 크기가 큰 유물들은 옮길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와 유엔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ISIL로부터 문화유적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ISIL은 올해 초 이라크의 유적지를 장악한 뒤 고대 유물들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에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을 비행하지 말라며 8차례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어제 미 해군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이 해당 상공을 통과할 무렵 여기는 중국 해군, 여기는 중국 해군, 빨리 나가라 라는 내용의 영어 무전을 받았다고 이 항공기에 동승했던 취재기자의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CNN은 당시 미 해군 초계기는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산호초 군락 상공인 국제공역을 4,500m 고도로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며 이곳은 중국 본토 해안에서 거의 1,000km 떨어진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CNN은 중국이 피어리 크로스 산호섬 일부 지역에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군사용 막사, 전망대, 활주로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한 세계 주요국 정상회의 참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다음 달 독일 바바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배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가 국제법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한 주요 8개국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해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미얀마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영내 해상 난민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미얀마 정부에 대해 해상 난민 문제를 다루는 협력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어제 소수민족 해상 난민 수천 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해상을 떠돌다 구출된 난민 3천여 명은 대부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탈출한 로힝야족들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해상 이민길에 나섰다가 불법 업자들에 의해 버려진 뒤 구출되기까지 10여 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었습니다. 오는 2022년 월드컵 대회 개최국인 카타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여건 개선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150만 명에 대한 개혁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코카콜라와 비자카드, 아디다스 등 월드컵을 후원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어제 성명을 내고 카타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계속 유린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타르 노동사회부는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며 노동감독관 수를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개선했으며 노동법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9일 남부 산타바바라시 해안가에 매설돼 있던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레퓨지오 해변에 다량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주 당국은 송유관을 차단하기 전에 이미 10만 갤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약 2만 1천 갤런가량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